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길이 기울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내리막길을 느낄 때 잘 이겨내면 인생의 맛이 깊어지고 다시 반등하여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 지금 내리막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길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아프신가요? 그 길 위에서 반전의 삶, 살리시는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며 다시 일어나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반전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힘차게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요, 자신의 삶 속에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일상을 힘있게 살아가고 계시는 수인 자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자매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자매님은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만난 하나님이 계신가요? 계신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몸을 잘 돌보지 못해 안 좋은 결과로 인해서 정신과 몸이 피폐해질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제게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내 자신이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내 몸을 정결케, 강건케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수인 자매님이 몸을 잘 돌보지 못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나를 잘 돌보는 거, 내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이죠.
네,
네, 맞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내리막길 있으신가요? 우리 수인 자매님처럼 가장 힘든 시기에 여러분의 삶에 틈입하시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지금도 어렵고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자, 수인 자매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 욕구를 무시하고 타인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익숙한 모습을 거슬러 타인보다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솔직한 욕구에 머물러 보고 표현하는 것이 나다운 삶을 사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은 나를 표현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억압과 통제, 그리고 수용받지 못했던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자신의 마음이나 욕구를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점, 연약함까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억압과 다그침으로 눈치만 보고 살았던 상처받은 어린아이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우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수인자매님은 한 주간 자신의 생각과 감정 잘 표현하고 사셨죠. 눈치를 보고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어려움을 용기 내서 표현해 보셨죠?
네,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친한 사람들과 가족 간에는 그런 표현을 소스럼 없이 했는데 아무래도 좀 타인과와의 관계에서는 생각이라는 것을 더 앞세우다 보니 내 감정을 잘 표현했다기보다는 잘 관계를 넘어갔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타인과에는 이해관계가 조금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는 솔직함이 조금은 떨어질 수 예. 있죠.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자, 여러분 오늘은요. 나도 나를 모르는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어린 시절을 외롭게 보낸 한 아이가 있다. 장사를 하는 부모님은 밤 늦게나 집에 돌아왔고 그는 형제도 없이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는 외로울 때면 언제나 집 계단 아래에 우두커니 혼자 앉아 있었다. 계단 구석에 쪼그려 앉은 아이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네, 늘 외로웠던 아이는요. 자라서 40대 초반에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늘 외로운 40대 가장 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의 남편이요.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지만 그는 지금도 늘 외롭습니다.
선생님,
네.
왜 철수 씨는 늘 외로움을 느끼며 살까요? 아내가 있고 토끼 같은 아이들도 있는데 어린 시절 외롭게 자란 것이 상처로 남아있어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놀아도 철수 씨는 늘 외로움으로 꽉 차 있고 그 마음은 늘 힘들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외로움에 사무친 채 어린 시절 쪼그려 앉아있던 집 계단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속에서 스스로 가족들과 거리감을 두고 자신의 오랜 상처를 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철수 씨의 아내와 아이들은 남편과 아빠가 필요하다. 아내는 늘 일만 하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허전하다. 아내는 남편은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가족을 위한 길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아빠, 오늘은 집에 놀러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아빠랑 통화하면서 하는 말이다. 이 가정의 남편, 아빠의 자리는 부재중이다. 철수 씨의 이런 모습은 늘 외딴 섬에 혼자 있는 모습이네요. 철수 씨 자신도 자기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자신이 스스로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매님. 철수 씨는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철수 씨는 스스로가 만든 외로움의 근래에서 벗어나고 아내와 아이들과 따뜻한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정을 따뜻한 둥지로 만들어서 가족 구성원으로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껴 평안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을 외롭게 보낸 사람일수록 자신이 어린 시절을 반복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례의 처수 씨는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가족에 속해 있고 가족들도 나에게 속해 있다는 느낌을 회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족에게 소속되지 못하고 거부당한 경험을 반복한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무가치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군요.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생활하여 성장한 사람이 커서 가정을 꾸리면 이런 심리가 가족들에게 무관심하고 자기 일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행동을 낳는 것이군요.
네.
철수 씨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자기의 정체성이 이런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속마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사례의 철수 씨처럼 부모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거부당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한 사람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여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핵심 감정이라고 말하는 수치심 때문입니다. 우리 수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 보겠습니다.
수치심은 욕기는 가정, 즉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온 것이 수치심을 심어줍니다. 수치심이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고 마음속 깊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나를 창피하게 여기는 감정, 부끄럽게 여기는 감정,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치심은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자신의 깊은 내면의 상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요, 어린 시절 엮이는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도한 자기 억압, 낮은 자존감,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서 겪는 피로감, 가까운 인간관계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모습 속에서 수치심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아래 묻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나 분노 이면에 감추어진 원인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네.
그럼 수치심과 죄책감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수치심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것이고요. 즉, 이 말은요, 존재감과 정체성과 연관이 되겠죠.
아, 그럼 죄책감은 내가 한 일과 행동에 대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치심이 드는데도 그런 수치심이 들게 한 대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자기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 어렴풋이 뭐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요. 남들 앞에 자기가 드러나거나 외면받는 상황이 막연하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수치심과 죄책감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이 동시에 느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다고 가정해보자.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되돌리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 한편 수치심은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서 자신의 모습을 마주칠 때 불쑥 나타난다. 이 사건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려주는 걸까? 내가 바보 천치라는 거? 나는 나쁜 사람인 걸까? 자신에 대한 생각이 올라온다.
네, 잘 들으셨죠? 이 말은요,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뭘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밑바닥에는요, 바로 수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내면의 불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면이 불안정은 바로 앞서 말한 엮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요인의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자, 내 모습이 나도 모르겠다. 나도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런 자신의 모습에 힘들어 하신다면 지금부터 함께 그 원인과 이유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심은 알코올 중독, 정서적인 학대, 영적인 학대 혹은 성적인 학대가 있는 가정에서 쉽게 발생한다.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나는 투명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 수치심은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든다. 수치심은 자존감을 파괴하고 그 수치심이 만들어내는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를 점처럼 주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배경 아래 자녀들의 수치심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형성됩니다. 자,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요, 수치심은 부모의 삶에 대한 태도가 자녀들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삶에 대해 부정적인 부모를 옆에서 보면서 자녀들도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무런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것이 내가 삶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부모님이 그렇게 느낀다면 나 또한 그렇게 느껴야만 돼 라고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의 감정까지도 자녀들은 무의식적으로 느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녀들은 부모의 문제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어린 자녀들은요, 자신에게 어린아이로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믿게 되는 강한 신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는 이런 은밀한 생각이 수치심에 기반을 둔 삶의 바탕에 깔려있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부모가 자신의 삶에 매우 부정적이고 부모의 모습 속에서 일상에서 많은 건강하지 못한 역기능적인 문제가 자녀들의 눈에 비치고 보여진다면 이런 부모들의 모습은요, 바로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내면에 강한 신념을 막갖게 하고 수치심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신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부모인 자신이 지금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늘 낙담하고 불평하고 실망하여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면 오롯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수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인 나는 비록 이렇 암울하고 힘든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자녀인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고 수없이 말을 해도 이 말이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부모의 삶의 태도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달라지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수인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자매님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엄마처럼 또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어머니의 삶을 봐오면서 네. 살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가족을 위해 참고 인내하는 모습에 반기를 들고 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지금은 그런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종적인 어머니의 삶의 모습이 네. 같은 여자로서 네. 딸로서 그닥 좋아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네.
네. 자, 지금의 삶의 선택 만족하시나요?
네.
아,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우리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부모님이나 현재 부모된 자신의 삶의 관점 또는 모습을 다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정서적 얽힘이 수치심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얽힘은 아이가 부모와 함께 또는 부모를 위해 부모가 느끼는 감정을 마치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낄 때 발생합니다. 몸이 한 대 붙어 있는 쌍둥이처럼 두 사람은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정서적 얽힘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의존하고 있는 기생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부모가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자녀가 그 부모와 정서적으로 얽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무기력감이나 우울, 수치심을 자녀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선생님.
네.
감정이 흘러가듯이 수치심이 전이된다는 것이군요.
네, 바로 그 말입니다. 이런 수치심의 전이는요, 한 세대를 지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유전적인 병과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알아볼 엮이는 가정에는요, 비밀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엮이는 가정은 종종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 비밀은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외도일 수도 있다. 아니면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일 수도 있다. 그러한 비밀을 간직한 아이는 비록 그 비밀이 알려진다 하더라도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 엮이는 가정에서는 꽁꽁 비밀에 붙여야 한다는 당연함과 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상당히 크게 차지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어떨까요?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우리 가정의 비밀을 지켜야 해. 라고 자신 스스로에게 비밀이 있어 사람들에게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스스로 외치고 다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소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오히려 혼자 있을 때가 편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홀로 조용히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마치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 고독한 삶을 선택했는데 외로움 때문에 수치심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 여러분, 꼭 혼자 살 때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앞살의 철수 씨처럼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쓸쓸합니다. 무인도에 있는 듯한 느낌이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이런 수치심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치심이 들면 그런 일을 잊기 위해서 애써 억누르거나 반대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동굴로 혼자 외롭게 숨어버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 들키고 싶지 않은 가족의 문제 앞에 어떤 행동을 했고 혹시 지금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그런 모습이 조금 있으신가요?
네, 저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권에 따라 외면을 하기도 하고 숨어버리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결을 해야 한다면 과감히 문제를 마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대를 맺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총대를 맬 때는 아주 용기가 필요하시고 결단이 필요하셨죠.
네.
네. 그 결과와 상관없이 총대를 맨다는 건 참으로 힘든 모습인데요. 어떠신가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갖고 있던 나의 힘듦 어려움을 총대를 매는 심정으로 혹시 다른 사람에게도 좀 나눠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해보기는 하는데 그 결과의 중요성이 크게 성과에 미치지 못하면 아, 이거는 어럿이 내 몫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 문제에 다른 사람들을 개입하는 것을 조금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롯이 혼자 감당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네. 편인 것 같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데 네. 또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힘듦에만 멈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런 대로 용기를 내기도 하고 다 세상은 반반인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힘들지 않은 삶의 모습이 이야기를 통해 좀 느껴집니다. 예.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네. 평안을 감망합니다.
네.
네. 예.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자신의 문제 또는 숨기고 싶은 자신의 가정의 모습을 꼭꼭 숨기고 계시는지요? 이 시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내적 치유와 자유함을 얻고 누리고 싶으시다면 앞에서 한 내용과 반대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수치심을 치유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자 여러분, 나를 아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예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행복해져라 그리고 행복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과 같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여러분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외침 속에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지금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이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늘 성령께서 늘 여러분을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을 때 잘 들어주시고 혹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아주 특별합니다.
네, 어떤 면에서 특별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너는 내 마음에 있어 라고 말해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네, 사실 죄송하지만 저도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 당신은 내 마음에 있어 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네, 더 나아가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이처럼 너는 내 마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고 또 특별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바울은 네. 왜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였어요. 아시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도우라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2절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어디가요? 빌립보 도시가요. 그래서 빌립보 도시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게도냐라는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바울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을 전했겠지만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성령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을 전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아,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네, 여기서 나의 쓸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쓸 것을 말하는데 혹시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가요, 가만히 있지 않고 바울의 쓸 것을 감옥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원금을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관계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었고 또 선교 사역에 이렇게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기도하는 것이 뭐 그리 특별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혀 반대가 되는 교회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고린도 전서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비방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생각납니다. 그러고 보면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아주 특별한 관계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복음에 참여한 일, 즉 복음의 선교회를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말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9절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서 10절에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빌립보 교회가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지식과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본문을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요?
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라고 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이제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이유가 첫 번째 복음에 참여한 일, 즉 복음을 위해 후원하고 기도해 준 것이고 두 번째는 6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시작한 일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기서 이제 6절에 착한 일이라는 말씀이 와닿았어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착한 일이란 무엇일까? 그거는 아마 세계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모두에게 있어서 착한 일이란 어쩌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변화된 인격과 성품 혹은 영적인 강점이나 혹은 사역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착한 일이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내 안에 변화된 인격과 성품 혹은 영적인 감정이나 사역들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조금 이제 제 자랑을 하자면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좀 경청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읽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목사라는 직업은 뭐 직업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런데 목사는 보면 사실 말을 많이 하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기보다는 사실 말을 하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목사님께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또 느끼셨다면 감사합니다. 그 저희 교회는 이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오늘과 오늘도 만나처럼 이제 묵상을 성도들끼리 많이 이렇게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성도들끼리 묵상을 서로 나누기도 해요. 물론 이제 묵상을 하는 교회는 많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사역자나 교회에 비해서 저는 이제 오늘도 만나에서 하는 것처럼 묵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또 이게 저의 사역이기도 하고 어쩌면 묵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의 강점이죠. 강점이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 변화된 인격이나 모습, 사역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마음을 읽어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저의 변화된 인격이나 모습이고 사역적인 강점은 묵상.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자신도 각자가 착한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각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변화된 인격과 성품, 강점과 사역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 나는 제대로 살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 옆에서 늘 부족하다.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제가 이제 목사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늘 아니라고 하는 거야.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듯이 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보는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나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어쩌면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군요. 겸손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되는 변화된 인격과 성품, 모습들이 있다.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혹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분은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러한 변화된 인격과 성품, 장점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두 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있을까요?
착한 일이요.
저는 많을 것 같은데.
네. 작은 거라도 나눌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제가 행복하고 보람찼던 경험이요. 그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제가 착한 일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을 혹시 예로 들 수 있는 사건이 있을까요?
그거는 주일에 가서 매일 해요. 매일은 아니고 매주 해요.
그래서 네. 네, 아유 어떤 건지는 또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는 우리 사라자매나 은미자매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달라진 변화된 인격과 성품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변화되기 이전에는 저와 1대1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만나면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좋다.
네,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복음을 계속 이렇게 삶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면 그렇게 사는구나.
네. 만나면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선물 주고 하는 걸 이제 당연하게 제가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에 있거든요.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제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제가 그렇게 늘 받은 사람이니까 제가 만나는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저의 은사가 아닌가 제가 맞아요. 잘하고 있는
은사죠. 네. 아무나 또 잘 안 되는 건데 사실 우리 사라점이가 한 사람의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진짜 좋은 변화된 인격과 성품이죠. 네.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에게도 꼭 부탁드리고 있어요. 스스로를 꼭 구체적으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다 보니까 나는 못한다, 내 믿음은 부족하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찾아보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목과 내용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을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두 분은 어떤 단어와 구절이 마음에 와닿으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나눔 중에서요. 제가 겸손이라고 생각했던 게 겸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렇네요.
네, 오늘 나눔 중에 어떤 변화된 인격과 성품과 장점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스스로 자꾸 믿음이 부족해. 뭐 어쩌면은 그래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너무 믿음이 얕은 것 같아. 좀 더 열심히 좀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든지 주일에 빠지지 않는다든지 계속 이렇게 스스로 채찍을 하고 격려를 못했던 것 같아서 네 목사님 스스로에게 격려를 해주시라라고 말씀하셨던 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더 오래 오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부정적인 자아관에서 긍정적인 자아관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이 그거는 나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도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성경적인 자존감이 생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래서 우리 은미 자매의 나눔이 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라 자매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참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이 편지가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소망이 되고 너무 힘이 났겠다라는 힘이 났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회 헌신을 잊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항상 간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응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네요.
이 말씀을 내가 받는 것처럼 이 편지를 내가 받는 것처럼 너무 은혜가 되었고요. 이 말씀이 북한에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렇게 고스란히 그 감격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도 새롭게 이 말씀이 우리 사라자매의 나눔을 듣고 보니까 또 새롭게 이렇게 보게 됐네요. 그죠? 또 더군다나 하나님이 사실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감동이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저도 사라 자매처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해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저 스스로에게 격려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